도로트 신조, 엘리가족의 신교재 34쪽, 다섯 번째 교리 6항, 7항, 8항, 세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로트 신조, 다섯 번째 교리 6항, 7항, 8항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항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리도록 허락지 않으심. 하지만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하지 않으시는 선택의 계획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서 심지어 그들이 근심스럽게 실족할 때에도 자신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또한 양자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상태를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심 받거나 자신들을 영원한 멸망에 스스로 던져넣을 만큼 그들이 깊이 떨어지게 하지도 않으신다. 지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하심. 왜냐하면 이러한 실족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썩지 아니할 시 이 시에서 그들이 중생했음가 사라지거나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셔서 자신들이 범한 죄들을 마음으로 경건히 슬퍼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또한 중심에 동의함으로 종교자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또한 얻게 하시며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찬송하고 따라서 그때부터 더욱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파랑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심. 따라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실적 가운데 계속 남아 결국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서 나온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이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에 대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으며 그분의 약속이 깨어질 수 없고 그분이 뜻대로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보존하심이 폐하여질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허사가 되거나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성도의 견인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결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이지 하나님의 견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가 어떤 자인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손들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면 그런 곳 성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르트 신학자들의 안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1항에서 살펴본 바대로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끌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접붙임받은 사람이며 또 중생받고 거룩하게 된 자가 성도라고 도르트 신학자들은 다섯 번째 교리 1항에서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이런 성도가 중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를 덧입어서 다소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거하게 되어져서 결국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시점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쭉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잘 알 수 있죠. 그 내용은 8항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8항을 읽어보시면 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이루시는 주체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사람이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견디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공로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저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고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사역 안에 성도의 믿음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도의 믿음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거나 은혜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끝까지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분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한번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반드시 베풀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신자의 견인의 근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보존하심의 근거가 바로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성 안에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고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의미하신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부를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줘도 그 가르쳐준 사실대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혹을 이겨내야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오시는 은혜를 베풀으셨죠.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은혜는 베드로만 입었던 것이 아니라 보편적 모든 신자들이 다 누리게 되는 은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자기에게 속해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자기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의 성도의 견해의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고 싶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요한복음 17장 24절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창세전에 성자 예수께 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도 보게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은 다름 아니라 최종적 구원, 참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때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도 해서 우리의 기도는 때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우리와 같은 차원에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기도 응답이 될지 안 될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보존하심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가 믿음과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고 참된 구원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또 하나의 보증은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8항 마지막을 보시면 성령의 인치심이 허사가 되거나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친다는 말이 법적인 용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보통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그 비밀과 안전을 보장한다. 인을 치면, 임봉할 때, 뭐 도장을 찍든지 하여튼 임봉을 하면 비밀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서류에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것은 이 서류에 기록된 대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잠언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수요일 날 잠언서를 읽어보면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그 말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누구에게도 보증 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증을 설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그런 뜻이 있죠.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증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증을 썼다가 잘못되면 왜 망하지요? 보증을 서게 되면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함께 망하고 함께 흥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때로 영적 파산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아주 일천한 신앙생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펑크를 내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과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이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이 구원의 완성에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선불금이 되시는 거죠. 이런 사실에 근거하면 한번 구원을 경험한 신자는 끝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기보다 성도의 보존,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시는 성도의 보존결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왜 성도의 보존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 주체가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가 주체가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도가 보존되는 것과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 성도의 견인은 두 가지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행위는 뭐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종생케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막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보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보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합작품인가?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투자물의 결과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이라고 은혜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능동적 방식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능동적으로 기여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가 구원 얻는데 어떤 무슨 근거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도 하고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는데 무슨 원인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고백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완성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신자는 이런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약속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인용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가 하면 신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약속 안에 거하는 신자의 삶이 수동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조금 더 말하면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드러나는 성도의 전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면서 그것은 성도의 행위라고 말이죠. 인간의 어떤 생각, 결단, 선택 이것이 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않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삼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기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도덕적 책임을 갖지 않은 존재로 아무 책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대하세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지 그냥 수동적인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뭐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막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생의 과정에서는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만 성화의 과정에서는 전적으로 능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극히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든지 거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되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바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열매죠. 물론 삼위 하나님의 사역, 보존하심의 사역 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능동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지구의 선의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그분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스러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움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탓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여자도 그 배후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들 때문에 혐오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신자는 아주 능동적으로 갈망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를 보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없으면 성도의 견인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지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신자를 보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제로 한 행위가 성도의 견인, 인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8항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실족 가운데 계속 남아 결국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값이시는 자비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비에서 나오는데 보존하심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책임과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끝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성도의 견인,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구원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어떤 법정적 행위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지요?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출생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떼보기도 하면서 아 내가 이날 태어났구나 하는 사실도 확인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리기도 하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저 삼위 하나님 간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활동 안에는 어떤 감동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확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 행동 없이 성도가 견디는 어떤 일도 없이 문서상의 법적인 어떤 거래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은 인내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은혜는 신자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 전혀 우리의 이성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시고 감화감동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인격적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이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지 우리의 활동, 우리의 선택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해는 두 가지로 일어나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인내. 그 다음에 그 인내 안에서 견디는 신자의 인내.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지 않는데 내 믿음이 그냥 보존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적, 100% 우리의 인격적 동의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별로 참지도 않는데, 나 그때 회심했지, 예수 믿다고 나 손 들고 나왔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제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따라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성도의 견인교리는 육황에 의하면 선택교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칼빈주의 5대교리 잘 알죠? 무조건적 선택, 처음에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속죄, 불강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가지 교리인데, 이것은 마치 이 돌로 만들어 놓은 아치형과 같아요. 돌로 이렇게 끼워 놓은 거 하나를 빼버리면 다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 다섯 가지 교리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선택교리와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육황을 한번 보십시오. 육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하지 않으시는 선택의 계획을 따라하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구원이 안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또한 불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 불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8장 후반부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고, 약속이 깨어질 수 없고,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보좌이 폐하실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허사당에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초 확보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할 때 새롭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중생한 신자가 중생하기 전의 상태보다 더 훨씬 심각하게도 악화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미 배웠죠?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중생하기 전에도 짓지 않았던 어떤 심각한 죄를 짓게 될 때 과연 그런 상태에서 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실은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서의 죄가 우리 안에 실행될 때, 그때는 뭣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알면서도 내 죄된 성향이 그쪽을 향해 있어서 그 죄를 짓게 될 때,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죄가 드러날 때. 대개 그때가 되어지면 나는 과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회의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낮에 신명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신명기 31장 32장으로 가면 27장 28장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내가 너희의 체질을 아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기정사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생각하는 바를 안다. 내가 너의 체질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3편에도 우리의 체질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분토라는 사실을 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롭게 드러나는 그런 죄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죄일 수 있겠지만 성부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그것은 새로운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던 죄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교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비참하지요. 이런 사실을 신학적으로 아무리 인지하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와 좌절이 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7항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혹시 성령을 훼방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오는데 이미 그렇게 물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중도에 마치 구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롯의 아내였습니다. 소돔성에서 나올 때 롯의 식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죠? 네 명이잖아요. 롯과 롯의 아내 딸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알까지 다다른 사람은 네 명이 아니라 세 명이었습니다. 중도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롯은 구원받고 왜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나요? 롯이 더 경건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서를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롯이 롯의 아내보다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두 딸과 함께 근친 상간의 관계를 가졌던 것을 볼 때 그가 뭐 그렇게 수준 높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 그토록 불붙었던 믿음을 내팽개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간다는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 날이 다가올 때 본인이 했던 신앙 고백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나 은혜의 교리에 단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신앙 고백에 결정적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이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한 믿음입니다. 흔히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일시적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구절들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잘 아시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 역시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성령의 은사는 경험했지만 성령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보편적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런 일들을 때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들, 거짓 기적들이 때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방언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돌아온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지요? 우리가 가니까 사단이 떨어진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병 고치고 그다음에 귀신 내어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믿음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어떤 성령의 은사적 측면에서의 어떤 이적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삶의 자세가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기본적 믿음에서 떠나서 실족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살아가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실족함이 없이 종로로만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의심과 염려,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 가장 강력한 예가 욥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반듯하게 그냥 어떤 갈등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상당한 시달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삶을 사는 동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요, 앞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될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4절에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와 최종적 구원, 다시 말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와의 연결점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이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죠? 선택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앞으로 믿게 될지 믿지 않을지, 경건하게 살지 덜 경건하게 살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와 그 다음에 선택의 궁극적 목적인 구원만 언급하지 않고 이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도 언급을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의 개념을 우리의 경건에서 먼저 찾아서는 안 돼요. 거룩의 개념, 구약에서 거룩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선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우리의 성품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전달하시지 옛사람의 행실을 그대로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사람의 말과 행실과 표정이 점점 경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의지로 받아들인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로서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계속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거룩,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성의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이 믿음과 거룩은 선택의 조건은 물론 아니지만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과 거룩함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신실하게 드러나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이 거룩함과 믿음의 흔적들이 과연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정도로 상당히 약해지는 경우들인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의로만 해서 참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가? 7항 세 번째 줄 안 보시겠습니까? 7항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셔서 자신들이 범한 죄들을 마음으로 경건히 슬퍼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또한 중심의 동의함으로 중보자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또한 얻게 하시며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찬송하고 따라서 그때부터 더욱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 그리하여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죠.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죄를 방만하게 지으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구비하고 있었던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두 사람은 다름 아니라 다윗과 베드로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그저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파송하시고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바로 이 죄인이 당신이다 라고 지적하게 만들어서 결국 상하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라는 말은 자신이 살아갈 삶의 의지가 완전히 그냥 꺾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중생한 신자의 특성입니다. 다른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내 영혼이 공고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경건한 슬픔을 갖게 됩니다. 이 경건한 슬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왜 경건한 슬픔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에서나 혹은 가롯 유다 같은 경우에 슬퍼는 했거든요. 에서도 보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울면서 그 장자권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울면서 그 은혜를 구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와 에서의 눈물은 경건한 슬픔이 아닌 세상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건한 슬픔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근심을 하면 여러분들 영혼이 녹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개는 이 경건한 슬픔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찾아봤잖아요. 다시 즐거워하게 해달라. 그리고 시편 31편에도 보면 32편에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회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기쁨으로 끝이 났습니다. 성도의 견해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여정을 밟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확실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별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중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도들의 그 교훈을 다 읽어보시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 내용을 보면 내 마음을 지켜 죄 유혹을 피하라,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을 버리라 하는 등등의 많은 권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자는 이 권면을 달갑게 듣고 이 권면을 따라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성도의 견인교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저는 성도의 견인교리 믿어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드러나야 되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드러나야 되는 그 참된 겸손과 회개와 경건한 슬픔과 그 다음에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성도의 견해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드러내는 마지막 특징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보존하심의 은혜의 열매로 성도가 견인의 일에 참여하는데 이때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분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것은 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것을 공로로 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8항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굳셈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간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뭐냐면요, 비참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호의죠. 자비. 그렇죠? 뭐 정말 밥숟가락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냥 여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 하는 게 바로 자비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하심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해서 성도의 견해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그런 내용의 신앙의 열매들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절대로 공로로 내세우지 않는 그런 참됨 겸손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정말 충족히 받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교리로 알려주신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확보되어지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누림의 방식이 방만한 자세로의 누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애쓰고 분투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누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또한 이것이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만들고 참된 겸손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경건한 슬픔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이해와 아울러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어 있고 또한 성부 하나님 안에서 확보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확보되어 있음에 우리가 늘 만족하고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만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아는 자답게 그렇게 또한 우리 안에서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야말로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